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둘째 날, 5월 5일 월요일. 황소와 염소의 피. 어떤 사람들은 희생제사라는 개념 자체가 잔인하고 가혹하며 한편으로는 불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판한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정확한 핵심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잔인하고 가혹하며 죄 없는 분이 죄인을 위해 죽는 불공정한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바로 이 모든 가혹하고 잔인하며 불공정한 희생제사가 가리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희생이다. 히브리서 10장 3에서 10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드린 제사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죄인이 그 제물로 실제로 구원받을 수 없다면 그것을 드려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양과 다른 희생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속죄 희생을 가리키는 상징에 불과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이며 죄인에게 오시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방식을 제공한 것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상징을 예표라고 부르는데, 이는 예표에 의해 성취되거나 그것이 예고한 사물이나 사건이 이루어질 것을 말한다. 어떤 이들은 희생을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죽음에 대한 작은 예언이라고 묘사하기도 한다. 희생의 행위는 여행 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기차, 버스 또는 비행기표를 샀다고 해서 지불한 그 여행이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대신 다가올 여행에 대한 상징 또는 약속된 표나 탑승권을 받게 된다. 여정이 기록된 종이 탑승권 위에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그것은 당신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탑승하고 여정이 시작되면 탑승권의 효력이 실행되었기에 종이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짐승의 희생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참 제사가 드려진 이후에는 무의미해졌으며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으로 그 실체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마가복음 15장 38절. 성소와 그 모든 제사 제도는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켰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예표는 필요 없게 되었다. 교훈입니다. 희생제사는 잔인하며 불공정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를 가리킨다. 모든 희생은 어린 양의 희생을 가리키는 상징이었다. 묵상. 성육신 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죄를 속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적용. 구원의 예표와 그리스도의 희생은 죄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가인의 제사의 차이. 그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상징된 그리스도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짐승의 피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었다. 복음은 아벨에게만 전하여진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도 꼭 같이 전하여졌다. 그러나 그 복음은 가인에게 있어서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었는데 그 까닭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대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희생제물인 어린 양의 피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가려뽑은 기별 1권 231. 어떤 희생과 제사로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불공정한 대가를 담당하셨는데도 혹시 작은 문제와 불편 앞에 의롭고 공정한 자인 양 행하였다면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희망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호수아 다시 읽기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 중심의 삶이 승리의 비결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렌 버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정체성이란 없다.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것이다. 그리고 공동의 기억이 없다면 공동체는 없다. 기억이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과거와 단절되고 잃어버린 것을 치매라고 합니다. 내가 누군지, 누구의 아내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물고기의 지능은 0.4, 기억은 3초라고 합니다. 수초 전에 물었던, 죽을 뻔했던 미끼를 또다시 물어 낚시에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유태인 600만 명의 추모의 기념관이 세워졌는데 가스실의 기억을 잊고 건물 자체로만 기억한다면 고통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은 누구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9절을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예배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생생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사랑 그리고 헌신을 재다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예배와 같았습니다. 가나안 관문인 여리고를 정복하려면 군사 작전상 빨리 진지를 만들고 창과 화살, 공성태를 주조하고 작전을 수립해서 지체 없이 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하나님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의 양피를 베는 것으로서 몸에 새겨진 언약의 표시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은 적어도 3일에서 일주일간 꼼짝을 못합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는 칼이 없기 때문에 돌칼을 사용합니다. 광야 사막에서 소독약도 시원치 않고 위생시설도 없습니다. 그럼 염증이 생기지 않고 아물려는 며칠이 걸리겠습니까? 적어도 2-3주는 누워서 통증과 싸워야 합니다. 가나안 족군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무장해제를 한 것과 같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알고 공격하면 손 하나 제대로 놀리지 못하고 떼죽음을 당할 판입니다. 정말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쟁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최고의 전쟁 준비는 무기, 화살 준비, 훈련,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가나안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나와 가나안이 싸우는 내 전쟁을 하나님과 가나안이 싸우는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바르게 유지되면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앞서 일하십니다. 흔히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운 좋은 놈은 못 당한다는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할례와 유월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유월절 준수가 가능해집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여호수아 5장 4절 7절에도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에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그들의 죄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라. 첫 번째 할례와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 애굽 땅에서 탈출하면서 지켰습니다. 두 번째는 민수기 9장에 나오는데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불신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가데스바냐 반역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 유월절은 중단되었습니다. 영감의 글 빛을 전한 사람들 40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의 궁벽한 곳에 있어서 외부와의 소식이 끊어졌다. 모세는 가데스바냐에서 떠나 세레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라고 말한다. 이 기간 동안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하에 있음을 상기했다. 가데스의 반역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하나님께서도 한동안 그들을 버리셨다. 그분의 언약에 불충실했음이 밝혀진 이상 그들은 언약의 표인 할례의 의식을 행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종살이하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그들의 갈망이 그들은 자유를 누릴 가치가 없음을 나타냈고 속박으로부터 구속받은 사실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유월절 의식은 준수될 필요가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5장 가나안 땅 진입 후에 신세대는 첫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을 갱신했다는 표였습니다. 이렇게 길갈에서 요단의 하나님의 기적을 기념하는 열두 돌 기념비, 그리고 할례, 그리고 유월절을 준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방 민족들은 히브리인들이 기대했던 바와 같이 애굽을 떠난 즉시 가나안을 점령하기에 실패한 까닭에 여호와와 그의 백성을 비난해 왔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까닭에 히브리인들의 원수들은 의기양양했으며 히브리의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다는 말로 조롱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이제 당신의 백성 앞에서 요단강을 여심으로 당신의 능력과 은총을 현저히 나타내시고 그들의 원수들로 하여금 더 이상 그들을 비난할 수 없게 하셨다고 빛을 전한 사람들 485쪽에서 486쪽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을 해왔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간다고 큰소리치고 떠나더니 적과 꿀은커녕 기본적 의식주도 해결 안 되는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 당시에 애굽 일보가 있었다면 매일 이스라엘 동량 기사가 올라왔을 것입니다. 40년간 똑같이 아직도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 차라리 애굽에서 남아있었다면 배불리 먹여주고 편안하게 재워줬을 텐데 하나님은 힘이 없어 못 인도한다. 하나님 믿는다더니 내 꼴을 봐라.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수치가 굴러갔습니다. 어둠의 세월이 물러가고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세대 이스라엘이 지킨 유월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을 치신 것처럼 가나안도 격파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애굽에서 지킨 유월절은 애굽의 최후의 일격, 즉 장자의 죽음으로 애굽의 대를 끊어내므로 바로가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서 지킨 첫 유월절은 가나안도 애굽처럼 격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가나안을 이렇게 격파시킬 것이다. 가나안 족속과 이렇게 싸워줄 것이다. 라고는 약속이 거기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기념은 이스라엘이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월이 갈수록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사무엘상 2장 12절에도 엘리야들들은 불량한 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열왕기하 23장 21절 23절에도 요시아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뒤 없었더니. 탈무드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그분의 능력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지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유월절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어린 양 대신 주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구원의 기억장치입니다. 구원의 기억장치인 예배가 회복되어야 힘든 인생의 전쟁, 영적인 전쟁에 임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어떤 전쟁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힘들다고, 아이 아프다고, 기분 우울하다고, 핑계대면서 예배를 아무렇지 않게 빠집니다. 그래서 감사도 없고 평안도 없고 승리도 없고 어떠한 정복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겪는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모르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채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사모되어야 하고 기다려져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예배가 최우선입니다. 가나안을 진입한 후에 처음 진진 곳은 길갈, 곧 그곳은 예배의 자리, 언약의 갱신의 자리, 감사와 헌신의 장소였습니다. 이 길갈이 가나안 전쟁의 중심지, 전쟁 사령부 혹은 베이스 캠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어느 지역을 점령하든지 정복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또 정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길갈로 돌아와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6절에 보면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여호수아 10장 6절 9절 15절에도 전쟁에서 이를 때마다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조하소서. 왜 항상 이스라엘은 길갈로 돌아왔습니까? 은혜를 기념하고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 헌신을 재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기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손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진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의 예배를 드린 곳, 우리를 새롭게 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신 그곳,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길갈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언제나 예배 중심의 생활, 예배 자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건강한 생활의 지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기심과 자기중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아중심적이며 고집을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교훈을 배우면 우리는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감정이입을 하신 그리스도의 훌륭한 모본, 측량할 수 없는 친절은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모든 사람의 성품에 깊은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피곤한 발길을 위하여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평탄한 길을 마련해주고자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적인 관심은 항상 굴복시켜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작용할 여지가 주어지면 지성을 위축시키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도덕적 능력을 약화시키는 지배세력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망이 이르러 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을 분리했으며 자신을 무가치한 것을 추구하는 일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을 존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평가하여 자신을 낮추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지적인 면에서 실패자입니다. 이기심은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의 결여로서 그것의 존재는 인간의 행복의 파멸을 뜻하며 인간의 죄책감을 유발하는 원인이며 그것을 품는 자들은 믿음의 파손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당시처럼 오늘날도 사탄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의 두렵고 무서운 역사를 식별하고 저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기심은 원칙을 왜곡했으며 감각을 혼란하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부터 비춰오는 모든 빛이 있음에도 그토록 이상한 사상들을 지지하고 진리의 정신과 실천으로부터 그토록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다는 것은 아주 이상해 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천부적인 권리까지 빼앗아버리려는 결심을 갖고 많은 임금을 움켜쥐려는 욕구는 사탄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뜻과 길에 순종함으로써 인간은 그의 깃발 아래 자리를 잡습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회심하고 새롭게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이러한 덫에 걸린 사람들을 거의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릇된 원칙에 감염되었기 때문이며 그들은 그 영향이 해롭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감화로 부드러워지고 녹아져야 합니다. 그대는 자신에 관하여 너무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그것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도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중심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만을 돌보며 남들도 그대를 돌보도록 인도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대의 마음을 자신에게서 떠나게 하여 더욱 건전한 방향으로 가게 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자신은 사라지게 하십시오.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융화되게 하십시오. 이런 말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예수께서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그대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대가 흑암의 세력과 홀로 싸우도록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결코 아니십니다. 그분께서는 온전히 구원하기에 능하신 한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자, 연민에 빠지지 말고 세상의 구속주를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 인류를 위하여 치르신 무한한 희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인간을 위하여 그와 같은 희생을 하신 후에 인간이 그리스도와 의의를 미워하는 자들과 동맹을 맺는 길을 택하고 왜곡된 식욕에 빠지는 자들과 하나가 되어 그의 영혼의 영원한 파멸을 자초하는 것을 보실 때 그분이 얼마나 실망스러워 하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날의 위기들이 우리에게 박두해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즐겁게 하고 만족시키는 생애를 사는 자들은 주님께 욕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 앞에서 당신을 그릇되게 나타낸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음을 발견하실지 모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대들이 받은 축복들을 개발시키는 대신에 이기적인 교만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그 축복들을 옮기실 필요성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아를 부인하기를 꺼립니다. 그들은 어떤 책임을 지도록 권유받을 때 진정한 인내심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지식과 경험을 증가시키는 일이 도대체 왜 필요하단 말인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하늘이 그들을 가련하고 곤고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고 선고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참된 증인은 말합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바로 그대들의 자아 만족은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대들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대들의 의사가 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품성을 올바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데 흔히 실수를 범합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서 그 경고와 책망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고함이 그리스도인 정서요, 열성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이기심과 자기 과신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옳다는 보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일이 인간의 심령에 끼치는 영향은 너무도 깊고 인간적 권세에 대한 갈망은 너무도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과 심령과 영혼은 지배와 명령에 대한 생각에 완전히 몰두되어 버립니다. 하늘의 시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일 외에 그 어떤 것도 인간의 마음에 끼치는 이 파괴적인 영향을 없앨 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통해 사람은 그의 참된 위치를 이해하게 되고 심령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기묘한 일을 그를 위해서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 에서의 자손.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욧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땅이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딤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족장, 오말족장, 스보족장, 그나스족장과 고라족장, 가담족장, 아말렉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족장, 세라족장, 삼마족장, 미사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족장, 얄람족장, 고라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올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세일의 자손. 그 땅의 주민 호리족 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딤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학과 에발과 스부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올리바마니 오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오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완과 아가니오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에돔의 왕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루오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딤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대 족장,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창세기 37장 1절. 요셉과 형제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그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LNG 화이처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의 동정. 그대는 설교를 듣는다. 진리는 그대에게 감동을 준다. 그대의 마음에 고상한 능력이 생겨서 그대의 행동을 지배하게 된다. 그대는 하나님께 얼마나 적게 희생했으며 자아를 얼마나 단단히 붙들고 있었는지 깨닫는다. 그리하여 그대는 진리의 감화력에 의하여 올바른 대로 기울어졌다. 그러나 이 거룩하고 성결케 하고 부드럽게 하는 감화력이 지나고 나면 그대는 마음속에 그것을 소유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대는 곧 동일하게 메마르고 불모한 감정적 상태로 전락한다. 그대는 일, 일, 일해야 한다. 그대의 상상력이 그대에게 꼭 얻지 않으면 궁핍과 기근의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을 획득하기 위하여 뇌와 뼈와 근육은 극도로 지치게 된다. 이것은 사탄의 기만, 그대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의 간교한 올무 중에 하나이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나 그대는 스스로 환란의 때를 미리 만든다. 그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과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들을 가졌을 것 같으면 그대는 그분을 신뢰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대는 그리스도의 팔에서 벗어날까 염려하고 그분께서 그대를 돌봐주지 않으실까 두려워한다. 건강은 희생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소유인 그대의 몸과 정신을 통하여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 그대의 성격 속에 두드러져 있는 악을 진정시키고 좌절시킬 수 있는 아름답고 즐거운 가정의 감화가 없다. 높고 고상한 그대의 정신적 능력은 보다 낮은 기관들에게 압도당하고 그대의 성품에 악한 기질이 개발된다. 그대는 이기적이고 까다롭고 거만하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대의 구원은 그대가 원칙에 의하여 행동하는 것, 곧 감정에 의해서나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고 원칙에 의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데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도움의 필요를 느끼고 결심을 해서 일에 착수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의지할 때 그대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대는 때때로 충분한 이유 없이 용기가 꺾인다. 그대는 증오와 비슷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그대의 기호와 혐오는 강하다. 그대는 이것들을 제지해야 한다. 혀를 지배하라.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도움은 강하신 분에게 간직되어 있다. 그분은 그대의 힘과 도움이 되시고 그대의 전후방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대는 더 좋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대의 모든 힘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해주는 것은 사탄이다. 그대는 미래의 생활, 영생을 등한히 하고 있으면서도 이 생의 미래를 염려하며 떨고 있다. 그대가 거기서 실패하여 엄청난 손실을 당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열성과 열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에 속한 적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대에게는 그대의 생명을 희생시킬 무서운 재난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은 두려움의 절반도 드러내지 않게 한다.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주의 깊은 활동 때문에 그대는 영생을 잃어버리는 위험에 봉착해 있다. 그대는 하늘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 그대는 이 모든 보화, 이 엄청나게 귀중하고 측량할 수 없는 행복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 왜 그대는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여 더 좋은 생활, 불멸의 면류관, 영원하고 멸망하지 않을 보화를 얻기 위한 활동에 이 현세의 가련하고 비참한 생활과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보화를 위하여 일할 때처럼 열렬하고 열성 있고 끈기 있게 행동하지 않는가? 그대의 마음은 세상의 보화에 있다. 그러므로 그대는 하늘의 보좌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보이는 이 가련한 것, 곧 세상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영광을 가리워버린다. 그대의 보물이 있는 곳에 그대의 마음도 있게 된다. 그대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대의 말이 알려주고 그대의 행동이 나타낼 것이다. 만일 그것이 이 세상 세상의 적은 수입에 있다면 그대의 염려는 그 방향에서 나타날 것이다. 만일 그대가 불멸의 유업의 가치에 상응한 열심과 정력과 열성을 가지고 그 유업을 얻기 위하여 노력할 것 같으면 그대는 영생과 영광의 후사로서의 훌륭한 후보자가 될 것이다. 그대는 매일 새롭게 회개할 필요가 있다. 매일 자아에 대하여 죽고 그대의 혀를 굴레를 씌우듯이 제어하고 그대의 말을 지배하고 불평하고 투덜대는 말을 그치고 비난의 말은 한마디도 입술에서 새어나오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큰 노력이 요구될지라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오늘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처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